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희 자매님, 이렇게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유럽까지 네. 사도 바울이 나아갔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리고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네. 감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듯이 마치 유럽의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려왔다는 듯이 땅들이 진동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문지기들에게 들어가서 네. 문지기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사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너무나 낯선 문화와 언어와 세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왕이 아니시고 유대인만의 네. 왕이 아니시고 그분은 온 민족의 왕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실까? 네. 나는 감옥에서 이렇게 끝장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일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는지 네. 도시와 도시 정말 성읍과 성읍들로 건너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보가 행진이 시작됩니다. 네. 정말 사도의 행진, 행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도합니다.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서신이 있으시죠. 데살로니카 네. 전서, 후서 두 번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네. 데살로니카 교회가 열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가장 처음으로 썼던 편지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카서였습니다. 데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할 때 귀부인들이 막 주께 돌아와서 재산들을 헌납하고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서를 보면 그 주제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재산을 다 던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 정말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급진적인 급박한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너희가 생각한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줍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많고 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속도를 맞출 것을 조율하도록 그렇게 네. 편지를 씁니다. 서신서를 보면 모두 그 도시의 그 교회의 모양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조율하고 너희들의 속도를, 너희들의 태도를, 너희들의 시간을 조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조율당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안한 방식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간 도시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1, 2, 3, 4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과 모양과 속도와 경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의 모양으로 전합니다. 이것이 네. 굉장히 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상대방의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이게 정답이니까 이걸 모두 외워 하고 1, 2, 3, 4, 5, 6, 7, 8 하고 전하는 복음의 정답을 가지고 정답지를 제시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향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날 때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방식을 맞추어서 네. 그다음에 아덴에 갔을 때는 아덴이 종교에 너무나 열심히 모양을 바라보며 그들을 경청하고 그들의 모양과 상황과 경향을 순서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토양에 맞추어서 네. 자신을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변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그쵸. 있는 것을 정답지로 해서 너희가 이것을 듣고 맞추라고 받아들이라고 강요처럼 할 때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복음을 받는 그릇을 살피고 어떤지. 이 그릇이 네. 크기가 어떤지 이것이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사기그릇인지 살펴서 거기에 맞는 양과 크기와 모양을 전할 수 있는 것 네. 이것이 지혜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7장에서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네.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경청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청을 먼저 해야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양대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멘. 그래서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덴은 아테네라고 우리가 요즘에는 네. 전하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부터 해서 아테네라고 하는 그 헬라 문학의 중심, 네.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왔습니다. 거기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제우스와 헤라와 우리 마중 식구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바로 이 아덴 출신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죠. 네. 그래서 모든 신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고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 다 있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신전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신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빠뜨렸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신전을 만들어 놓을 만큼 그들의 생활, 문화와 모든 것의 중심이 신들에게 잘 보이는 것 그리고 신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전했을까요?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송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것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헬라 문학에서는 제우스와 헤라 여신,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이 모든 것을 시작한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헬라 문화의 발상지,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우리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헬라인들에게, 아덴의 사람들에게 네. 그것보다 더 이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만들어 놓은 신전에서 바로 이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시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방식은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근원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몇몇 여자들 그러니까 헬라 문학과 지식과 본인들이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견고한 지식의 성을 깨뜨리지 않았지만 네. 그 도성에 사는 여인들 지식이 없었겠죠. 그 세계에서는 지식이 없는 관리들 네. 여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네.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접속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근원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네. 아덴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네, 저는 지금 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방식을 보면서 북조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현재로서는 3대 곧 김일성 수령 또 김정일 장군 또는 김정은 지금 수령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섬겼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런데 네. 그 수령들은 다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묘는 지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묘는 지금 부활한 상태 비어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송 이자매님이 꼭 언젠가 그 복음 전하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네, 바라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지점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내 지식을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철학과 지식이 그들을 가두었죠.
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모든 시대와 세대는 자기들만의 세계관,
네.
자기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우상과도 같은 세계관이 그 도시와 세대와 민족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경쟁적이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경쟁해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어떤 그 알 수 없는 태도가 과도하게 이 한국에 올 때, 남조선에 올 때 느끼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었던 바울이 그는 부활하셨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충돌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각 문화에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세계관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그 지점에서 왕이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전환되고 뒤집어지는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아덴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근원 중에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부활하시는 죽음을 정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수용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너희의 철학은 너희의 우상은 너희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너희는 굉장히 과도하게 경쟁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동의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북녘 땅에서는 아까 우리 송희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령을 우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수령의 이름을 놓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주시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아멘. 우리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착하면 천국 가는 거.
아,
그래서
그렇죠.
각자
네.
착하다라는 그거가 자기 안에 어떤 그 틀처럼 되어 있어서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기가 나는 비교적 착해.
네. 네.
그리고
비교적.
정직하게 살고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것도 어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견고한 진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성실하게 살면 뭐 이런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는 좋은 것이야라고 옳은 것이야라고 한 것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벽에 딱 네, 갇혀서 넘어가지지 않는
네. 네. 우리의 자랑이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네.
네. 아덴도 자신들의 철학과 자신들의 능력이 지적인
네.
수준이 그 문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복음의 담을 높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네.
기억하면서
네.
오늘 우리 마중 식구들과 함께 그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의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민족의 삶에도 민족의
네.
역사에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복음의 행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안전한 안전지대를 무너뜨리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들 그 유월하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데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덴의 경계에서 아덴의 이 높고 교만한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 아덴에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네.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시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또 그 시간에는 지나가시는. 그래서 이 교만함, 지적인 교만함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른 도시처럼 뭐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아니면 치유를 나타내신다든지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을 뒤집어 내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네. 아덴을 그냥 두고 다음 고린도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가 교만할 때 그것을 내어놓으시고 또 그 다음 여정을 가게 하시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덴과 같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바랍니다. 네. 반면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는 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지식을 우상처럼 여겨서 복음을 거절했다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덴 사람들은 이 철학과 지식의 중심지가 돼서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도시였다면 어쩌면 베레아는 아주 작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너그러웠다라고 표현되는데 연약하였다, 부드러웠다라는 표현인데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네. 기도가 시편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네. 이 말은 고운 가루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인데 고운 가루로는 뭐가 세워지지 않죠. 네. 뭐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단단한 벽돌이 있으면 집을 짓지 고운 가루는 어디다 쓰죠? 재단에 드릴 때 사용합니다. 빵 가루, 밀가루처럼 소재처럼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비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질문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덴은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신전에서 세계의 중심에 이렇게 근사한 신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없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네. 가난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고운 가루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베레아가 아덴과 베레아가 나란히 비교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베레아 같이 하나님의 네. 말씀을 갈망하고 상고하고 고운 가루 같은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받고 또 질문하고 수용하는 그런 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그 아덴처럼 지금 이렇게 좀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 뭐 학벌이 좋으면 살 수 있어. 건강하면 살 수 있어. 그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복 받은 거라고 하는 거에 각각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아덴처럼 여러 신이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아 그렇지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그 창조된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그 창조주와 나의 모습인데 아 이거를 어떻게 알리면 될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됐다기보다 이제 잘 먹고 살고 또 진짜 많은 것들의 부요함이 되면서 우리 안에 아덴처럼 여러 신이 존재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네.
아, 다른 옷들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옥하 네. 집사님 그리고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지대에 아무것도 나를 흔들거나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으로 흔들려지고 하더라도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내 중심이 아닐 때 정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우상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어. 자식이 잘 되면 잘 살 수 있어.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런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려지고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나에게 오라고 하신 그 손짓을 거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려진 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버지 그것을 정말 갈망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종이며 피조물인 바울을 여기저기에 보내십니다. 그때마다 크고 놀라운 생명의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일희일비하지 아니한 바울이 그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그 눈을 높이 들어 사람들의 반응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안 배운 자나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택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매 순간 삶에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복음에 귀 멀게 하고 눈 멀게 네.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네, 주님.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옷 입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식과 철학과 우리의 우상들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주님의 옷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단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마중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피값 주어 사신 그 거룩한 교회로 한몸 이뤄 주님을 맞이하는 단장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향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목사님.
네, 우리 한 주 동안 사라자매도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제 축구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같이 해서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 축구하고 같이 몸이 지금 다 아픈데 북조선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축구를 네네.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농구보다는 축구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저희 반이 2반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반이.
네네네.
4학년 2반, 뭐 3학년 2반 이렇게 저희 제가 2반이었는데 3반 친구들이랑 축구 내기 해가지고 예, 같이 예전에 많이 했었었거든요. 북조선에 있을 때 학교
네네네.
때. 근데 그때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그렇게 막 낯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또 잘 놀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향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바람을 쐬고 싶어서 바다에 갔습니다.
아, 바다 갔다 왔어요?
네. 이제 좀 날이 많이 더워져서
네네.
물도 딱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발을 담그니까.
네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축구하고 바다 갔다 오고 아주 좋은 시간을 다 보냈네요. 각자 또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목사님.
네. 자, 우리가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죠?
네, 목사님. 세례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한 말로 꾸짖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회개에 마음 없이 세례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준비하는 자로서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모습이 다르다는 건가요?
세례받는 모습이 다르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모습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이것은 말씀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확실히 누가복음보다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부하는 모습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데요.
자,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보다는 조금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또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게 확실하긴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보니 정말 그렇네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빠져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디에서 받았는지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와 있는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강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하늘이 열렸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에 더 중심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향희자매의 말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더욱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의 예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성령 강림의 열쇠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 뒤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누가는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던 땀이 자 무엇처럼 됐다고 하고 있죠?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과정에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성전 아니었나요?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면은 1초도 걸리지 않고 성전이라고 답이 나올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만큼 중요한 곳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대해 들어봤을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을 보지 않은 이상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리고 거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으로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가 풀어내야 할 신학적인 과제가 있었어요.
누가가 풀어내야 할 신학적 과제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이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방법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는 성전을 대체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주셨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전이 아닌 그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소개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사용했던 방법이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역사성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마음만 먹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당시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 정치인들의 이름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누가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완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한 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기도 하고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누가는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나타냈나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누가복음 23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또 요셉의 아버지 헨리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두 자매님은 우리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하고 다윗 그리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정도밖에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기 나온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서 딱 한 번 이름만 딱 이렇게 등장하고 다른 어떤 설명도 없거든요. 아마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들 모를 거예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굳이 족보가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도 하고요.
문맥상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네.
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요단강에서 출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과 4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받으러 들어가시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왜 굳이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 이름이 잔뜩 들어간 족보가 나온 건가요?
그 이유는 족보의 마지막 3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족보는 총 75명의 사람이 연결된 후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자,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죠?
하나님까지 올라가 있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요셉, 헨리, 마땋, 레위 뭐 이렇게 등등해서 다윗, 그리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 그 뒤로 쭉쭉쭉 더 올라가더니 아담에 이어 하나님께까지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족보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정확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족보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는 너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니?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니?
질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도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직접 겪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이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자매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해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게 새삼 감사하게 여기지네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므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북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사라야 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실 때 기도는 뭐 교회에서 뭔가 딱 각을 잡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제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 연결의 고리를 이제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연결 고리 안에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알려주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딱딱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향이 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보다 뭔가의 저의 이런 죄성을 가진 마음 생각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이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그러한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모든 그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 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